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워싱턴 방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새로운 조율을 포함해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을 평가하면서 새 나라 간 협력 관계가 한일 정상들의 노력 덕분에 더욱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새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과 인도태평양과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과대선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순에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부부장은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공동 발표한 양국 간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관적이며 일본은 우려를 해소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20번 언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G7이 중국을 언급한 횟수는 14차례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영국도 비난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중국을 세계 안보와 번영의 최대 도전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국 비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속히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을 바보 같은 일로 묘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사건으로 미중 간 대화와 관련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양국 관계는 매우 빠르게 해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통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관리와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와 소통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사가 사이버보안 관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성명에서 검토 결과 마이크론 제품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보안 위협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 시설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협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핵심 정보기관 시설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마이크론사의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중국 당국의 지적은 사실무근이라며 마이크론사에 대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남과 황해도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한일 정상이 새로운 수준으로 3자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세 나라의 공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대북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3국 공조가 보다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21일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함에 따라 조만간 열리게 될 워싱턴 3자 회담에서 3국 간 새로운 공조의 모습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이 과거엔 안보협력 중심으로 논의했는데 이제는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 안보협력 분야에서 공조 수준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미한일 3국 대응 체계의 통합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한일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국의 새로운 공조와 관련해서 미한이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매체인 YTN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NCG 참여에 대해 닫아놓기보다는 열려있다면서도 미한 간 NCG가 정착되면 그다음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핵에 대비한 공조를 호주라든지 일본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CG를 가입국을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미한 간 어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NCG 정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공조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NCG와는 별개의 3자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일이 계속 만나고 하긴 합니다만 어떤 공식된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쿼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워싱턴 초청을 한다면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 그 시기를 지음해서 뭔가 협의체 출범도 생각하지 않을까. 이정현 NCG랑은 별개의 그런 한미일 간의 뭐 어떤 협의, 그런 구체화된 제도화된 뭔가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3국의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영내와 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미한일 3자협력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와 태평양 영내 그리고 글로벌 현안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은 물론 영내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같이 긴밀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로 시키고 실제 그것이 훈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억제력에 있어서는 한층 좀 나아진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고 또 북한을 어떻든 대화보다는 억제 중심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간 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1일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재확인했고 특히 같은 날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공동 참배 행보에 대해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이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국과 3자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위령비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은 말과 함께 이제 행동으로 조금씩 일부 전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한미일협력이라는 것은 이런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그리고 강화될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열릴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부터 채워가는 것이 과제로 돼 있다 이렇게 보겠죠.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 때만 해도 미한일 삼각공조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으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물꼬가 트였고 이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미한일 3국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기엔 여전히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미한일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의 우경화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행보에 제약이 있고 따라서 그걸 우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으로 위령비 참배를 한 것 같고요. 따라서 한일 관계는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의 소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에서의 미한일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여름이 아니면 한일 정상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직전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는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각각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한 다른 불안정을 조성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결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취해야 할 중대한 추가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우리는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이 제기하는 영내 도전을 지적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은 국제사회의 기본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라고 강조하고 G7 회원국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활동과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G7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 활동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앞서 19일 발표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하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등 불안정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아래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모든 국가가 제재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 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명에는 핵 보유국의 투명한 군축 노력과 핵실험 중단 등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핵무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이 핵무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 실험을 위한 폭발이나 기타 핵폭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규탄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가 또 다른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9일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에 G7과 철통 같은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경제협력과 안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외무성은 회담이 약 45분간 진행됐다면서 양국은 미일 동맹을 중심에 두는 미일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일 동맹의 억제와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한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다시금 블링컨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북한 관련 사안 외에도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문제, 경제 안보와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대량 생산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핵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트리도 총리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 회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활동을 더 잘 파악하고 조사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5개 프로젝트에 총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들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질을 생산하는 북한의 능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이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캐나다의 독자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추가로 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 파트너들과 함께 캐나다는 세계적인 핵 군축과 비확산을 진전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G7과 함께 법치주의에 기반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모든 강압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물론 일본인 납치 문제도 공조 분야로 꼽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그리고 핵과 미사일 납치 사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계속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9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중국 관련 현안을 다루고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사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중국 관련 사안을 해결하고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업무 만찬을 했습니다.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관련 현안과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과 관련해 다뤄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했다고 외무성은 확인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한의 3자 협력을 개선하고 심화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I want to get back to your key point, the key point of your question, which is extended deterrence. And as you saw,
커비 조정관은 이날 VOA 뉴스센터의 단독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한국을 위해 그 같은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한 정상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3국 정상들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These are two leaders that President Biden knows very well and has had multiple opportunities.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들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또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관여의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자국의 방어 역량에 대해 협력적 방식으로 노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측면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와 존재감을 제공하는 새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잘 부합하는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한일 3국 정상의 좋은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잘 활용해 3자 협력을 개선하고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이 핵 군축과 영내 핵 억제력 확대라는 상반되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America's strategic deterrent and the umbrella that that provides.
커비 조정관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와 한국, 일본과 같은 조약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이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이며 우수한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생활 내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합의들이 지켜지기를 바랐고 우리가 핵전쟁의 가능성에 결코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핵 억제력 구축은 둘 다 모두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를 중단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지난 1991년 7월 미국과 구소련 간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 감축협정의 후신으로 지난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공식 파기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남아있는 유일한 핵통제 조약입니다. 지난 2021년에 5년 연장됐으며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인데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곧이어 관련 입법을 통해 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하는가 하면 6월에 북중 국경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어떤 계산에서 밀착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호는 왕야진 신임 중국 대사의 평양 부임입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왕 대사는 2021년 2월 북한 주재 대사로 내정됐지만 북중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2년간 베이징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전임자인 리진진 대사는 무려 6년 9개월간 평양에 근무하고 2021년 12월 귀국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는 1년 4개월간 대사가 없었습니다. 신임 왕대사는 3월 27일 중국 단둥에서 승용차 편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왕대사는 4월 6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왕대사는 5월 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최 외무상이 5년 전 오늘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다렌에서 가진 역사적 회동을 강개무량하게 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두당 두 나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최선희 외무상은 평양 외곽 고방산 초대소에서 왕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환영 연회도 베풀고 함께 낚시를 하는 등 환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왕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대사는 11일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을 만난 데 이어 17일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를 만났습니다. 왕대사는 이어 19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말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으로 입국한 유일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사가 왕야진 대사고요. 최근에 북중 관계 강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흐름, 북한도 조만간 국경 봉쇄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중 양측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중국과의 접경지역을 다시 열고 화물차 교역과 인적 왕래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신문에 중국은 걱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국경을 언제 재개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여행사 두 곳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10일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자 2020년 1월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지만 화물 트럭 등의 육로 수송은 3년이 넘도록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 인민이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움직임에 맞서 북한도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a pivot, a strategic pivot toward China and Russia.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개공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장차 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차나 기본적인 군사력이 지금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레이더도 별로 없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중국군과 러시아군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하니까 그런 군사훈련 참가하는 가능성은 중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에 접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2017년부터 6년간 계속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11.4%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접근해 식량난과 물자난 외환난을 극복하려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국경 봉쇄 상황에 장기화를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구 북중관계, 북러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여행사가 북한에 단체 관광객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평양에 보낼 경우 북한은 상당한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은 연간 120만 명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관광으로 3억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마키노 교수는 김 위원장이 올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문제가 없으면 시진핑 주석 등 그 푸틴 대통령 등 김정은 씨가 만나기로 할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밀착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북중 밀착으로 대북 제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미중 대결 구도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4자회담, 국제협력 구도는 물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 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영향이 때문에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했고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 강화에 발맞춰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면서 강대강 대결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인 올해 제재를 권고한 북한 선박 중 최소 7척이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중국 얀타이 북쪽 56km 해상에서 동쪽, 즉 북한 서해 방면으로 운항 중인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보입니다. 중량 톤수 2,576톤급의 북한 선박 수령산호는 2020년 7월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지만 이후 북한 깃발을 달아 논란이 됐던 선박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결의를 근거로 수령산호가 불법으로 매각, 매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4월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이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보리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중국 항구를 떠나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수령산호의 운항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운항 기록을 남긴 제재 권고 선박은 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던 북한 상선 무포호는 18일 중국 얀타이 북쪽 해상에서 북한 방면으로 운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중국 해상을 빠져나가면서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느 북한 선박과 마찬가지로 운항 중에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지난해부터 북한 선박이 된 SF 블룸호와 안니호, 그리고 신평 5호, 소백수호, 락원 1호 등이 최근까지 중국 해상과 한반도 인근 공해상 등을 항해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 선박을 제재했다면 이들 선박의 운항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유엔 법상으로 이들 선박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BOA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전문가 패널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권고한 선박은 모두 25척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 중 단 7척만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AIS를 끄고 운항 중인 선박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선박이 공해상 등을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 권고 선박인 뉴콘크호는 마린 트래픽 자료상에선 2019년 10월 24일이 마지막으로 AIS 신호가 포착된 날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뉴콘코호가 2022년 11월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 포착됐다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선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만 AIS를 통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박이 뉴콘코호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곤 모든 선박이 AIS를 항상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AIS를 끈 채 운항하면서 각종 불법 활동을 감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각각 요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 가까이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개된 첫 제재 면제 승인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두 건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산소농축기 지원과 관련해 4월 25일 신청한 제재 면제 요청을 5월 2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미화로 총 25만 7,500달러 상당의 산소농축기 500대입니다. WHO 측은 해당 장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중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 치료 장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의 유효 기간은 2024년 2월 2일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3월 20일 신청한 대북 농업용품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도 4월 3일자로 승인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이륜 경운기 10대, 이동식 콩 탈곡기 5대, 휴대용 급수펌프 30개, 태양광 배낭 분무기 5개 등 모두 7만 5,600달러 상당입니다. 해당 물품은 북한 도시 농촌 인구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대두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FAO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의 유효 기간은 내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제재 면제 승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공격을 식별하는 신형 지상 레이더 배치가 코로나 사태 등의 여파로 늦어지고 있다고 미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다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 GAO는 북한이나 이란에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배치될 로키드 마틴사의 신형 지상 레이더의 납품이 1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AO는 18일 공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청의 연간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지상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의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앞서 2021년 12월 알래스카에 레이더를 배치할 부지 건설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로키드 마틴사가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지난해 9월까지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다른 많은 방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해당 레이더 배치 프로젝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지연됐고 약 4,37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레이더가 2024 회계연도 또는 그해 10월 1일 이후에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순항미사일 위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항공기, 지상발사대, 선박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순항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도 사거리가 짧은 순항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이란은 적을 공격할 때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괌 방어와 관련해 괌은 군사작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면서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괌은 이들 국가의 근접성과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잠재적인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남과 황해도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12도, 낮 25도, 남포 아침 최저 14도, 낮 27도, 구성 아침 12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25도, 강계 아침 9도, 낮 25도, 희천 아침 9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4도, 낮 26도, 개성 아침 12도, 낮 27도, 신계 아침 11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3도, 낮 24도, 장전 아침 13도, 낮 23도, 평강 아침 8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1도, 낮 25도, 장진 아침 3도, 낮 19도, 김책 아침 12도, 낮 2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5도, 낮 21도, 김영권 아침 2도, 낮 28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 외교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 인권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2년 이란을 포함해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것을 봤다며 시민 공간이 폐쇄되고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무시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wake of the tragic death of Mahsa Amini, authorities have killed hundreds of peaceful protesters, including dozens of children.
블링컨 장관은 마샤 아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이란 당국은 수십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평화 시위자들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고문과 성별에 따른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인들과 변호사들은 학대와 구금을 당했으며 이란 당국을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엉터리 재판과 성급한 처형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는 이란의 잔혹한 탄압을 규탄하고 맞서기 위해 뭉쳤다며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은 여성과 소녀들을 가차없이 차별하고 억압하며 여성의 행동과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십 가지 법령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Taliban's December edicts, barring female employe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workplace, imperils the tens of millions of Afghans.
블링컨 장관은 여성들이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탈레반의 12월 명령은 생존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는 수천만 아프간 주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탄압이 계속되는 버마에서는 인권 상황이 더욱 약화됐습니다. 수천 명의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구금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다른 소외된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학살과 위구르 인에 대한 반인도적인 범죄, 티베트인 탄압, 홍콩의 기본권 탄압,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한 중국 본토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이 같은 행위에 목소리를 낸 개인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법원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를 한 주민 수백 명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인권보고서는 개인적으로 큰 위험에 처한 많은 활동가와 언론인, 변호사,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학대에 맞서 싸우는 놀라운 용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1일 독일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국과 독일이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 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독일이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해 G7 국가들과 함께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워싱턴 방문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새로운 조율을 포함해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을 평가하면서 새 나라 간 협력 관계가 한일 정상들의 노력 덕분에 더욱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새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과 인도태평양과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한 과대선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순회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 조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부부장은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공동 발표한 양국 간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관적이며 일본은 우려를 해소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G7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20번 언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G7이 중국을 언급한 횟수는 14차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과 중국 관계가 신속히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중국 정찰풍선 사건을 바보 같은 일로 묘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사건으로 미중 간 대화와 관련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양국 관계는 매우 빠르게 해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통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 관리와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대화와 소통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사가 사이버 보안 관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 결과 마이크론 제품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 시설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